우리 사람에게는 중요한 행동 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은혜를 입으면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람들은 은혜를 입으면 사랑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심은 대로 거두어도록 만드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 너무나 확실해서 누구나 다 압니다. 뭐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여튼 누구나 다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밭 심은 데 팥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랑을 심으면 뭐가 나겠습니까? 사랑이 나죠. 그래서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면 우리는 사랑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도 이와 똑같은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이 시편을 쓴 다윗이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본문에 나오는 대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 되셔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18편 여러분 서문을 한번 보십시오. 예, 사실 이 서문이 우리가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18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1절은 히브리 성경에는 2절로 되어져 있어요. 자, 제가 이 18편 서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을 비롯한 모든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그날에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18편 뒷부분에 있는 17절과 18절 말씀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었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일평생 동안 얼마나 많이 입었습니까? 사실 다윗은 소시적에 그 집안에서 가족들조차 이 아버지조차도 이 아들을 알아주지 않던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바로 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와 그 가족들, 그 자녀들을 특별히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새는 이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리기도 하지만 볼품없는 자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택하여 기름 부으시고 여러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적군 장수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게 될 때에 비록 어리지만 이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가 싸운 겁니다. 정말 상대도 안 되는 싸움이지만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고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도움을 또다시 체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에 양을 치면서 짐승들을 물리치고 그때 수시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식구들도 아버지마저 알아주지 아니하는 자기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체험했었고 그 때문에 그런 체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덤벼들지 못하는 골리앗에게 덤벼들여서 이기게 되고,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더 크게 사랑하게 된 겁니다.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게 되니까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다윗을 쫓아다녔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원수의 나라지만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어요. 그러나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왕이 쓰여서 다윗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급해진 다윗이 침을 그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해가지고서 간신히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오랫동안 쫓겨다니고 망명생활하고 이렇게 저렇게 지내다가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죽게 하시고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은혜를 체험했던 이 다윗, 그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오늘 시편 18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겁니다. 평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을만한 모습이 전혀 없는 사람을 자꾸 옆에서 믿으라고만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마음에 믿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에게 믿을만한 모습이 있어야 또 그 사람이 믿음직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우리의 마음에 소위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나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나를,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으니까 여러분들 날 믿으세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믿으라고 그러시면서 그저 믿으라 믿으라 말씀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도움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아, 정말 저 예수님 믿을 수 있을 만한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 마음속에 소위 믿음이 생기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면은 그 말한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그 믿음시력스러운 그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날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봐야, 체험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그런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우리가 받아봐야 우리가 믿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뿐만이 아니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우리 마음에서 사랑이 우러나오겠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그 마음속에 사랑이 우러나오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체험해야 믿음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미인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 미인이 나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 힘 있는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도움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려고 하면은 여러분 누가 말해주는 것만 가지고 무슨 소문 듣는 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웃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정말 목숨 걸고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려고 하면은 내가 직접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힘이 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체험적으로 알아야 목숨 걸고 믿음 지킬 수 있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뭘까요? 우리가 뭘 보고 저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그 가슴이 뭉클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은 그 사람이 은혜 받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경험 통해서도 은혜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적인 경험만 가지고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확신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들은 세상적인 일로도 얼마든지 감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아야 나무를 안다고 그러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삶을 말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그 나무가 그 나무인가를 안다는 말입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어떤 분은 평생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변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에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기다려지십니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고 여러분 평소에 지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은 정말 마음 아프고 뼈저리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소위 은혜 받은 성도들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 생활에서 열정이 가득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세상에서나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열정과 헌신이 없다고 할 것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기쁘고 힘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을 여러 차례 지난 동안 읽어보면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들에게 직접적이고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거나 소원이 있을 때에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니, 사실 우리는 자그마한 일 하나조차라도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큰일이나 작은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쉬운 일이나 모든 대소사에 기도하며 살아야 은혜 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면은요, 우리 생활에 우리에게 한 두 가지의 큰 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직접 도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좋은 점은 응답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도움된다는 거예요. 축복받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면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더 큰 축복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 내용에 대한 한 번의 도움 받는 것보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게 된다고 하면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믿음이 더 자라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수많은 축복을 기도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축복까지 동시에 다 받은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것은 기도의 힘이 아닙니다.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고 나와 함께 합심 기도했다고 기도해 준 사람의 능력도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후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기도의 힘을 믿게 된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하는 기도를 우상으로 만드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기도를 믿게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믿는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행함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얘기죠.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기도 행위를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응답될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반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씀이에요. 더욱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시는 하나님, 뭘 주고 싶으셔도 기도를 듣고 주시는 걸 좋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지 않겠어요?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은혜 받았다는 그 생각하기 전에 내가 받은 은혜는 우연이 된 거이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집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축복받으면은 자기가 잘나서 그랬다든지 무슨 다른 사람의 덕분이라든지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결과는 이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서 군복무 시절에 군종병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예수 믿는 사병들을 인도해가지고서 저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대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부대의 모든 사병들은 주일에도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주일날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단 비가 오면 사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갈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물론 그때는 사병입니다만은 이 목사님은 군정병으로서 그 믿는 사병들과 함께 밤마다 하나님 주일날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주일날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저희를 교회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정말 비가 와가지고 예배를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비가 얼마나 왔느냐고 하면은 3개월 동안 주일마다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병들이 계속해서 주일날마다 그 사역하지 않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석 달이 지난 다음에 부대의 급한 사정이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일날 가까운 교회에 사병들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며 주일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기도한 사람들은 석 달 동안 주일날 비가 올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라도 아무것도 못 느끼고 못 보는 겁니다. 어쩌면은 그 동네 그 다른 교회 아주 좋은 목사님이라도 주일날 비가 오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아 오늘 비가 오는구나 우리 교인들 좀 안 나오겠구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들만은 비가 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지극히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체험을 해야만 비로소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기도에 응답해 준 적이 없는 하나님을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랑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같은 인간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 기도 응답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섬기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사랑하는 것이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득이 있습니다.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소사에 늘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체험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 않겠어요? 다윗이 고백한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외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주 극심한 어려움에서 벗어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은 다른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사실 그것 하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역자가 왜 있습니까? 교역자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해도 됩니다. 여러분 공개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면은 은밀한 가운데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교역자들이 기도로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공개하기를 원하시면 예배 시간이라도 공개해서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다. 혼자 해도 들어주시는데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그냥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꼭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합심 기도를 좋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합심 기도를 좋아하시는 것은 합심 기도를 해야 교회가 힘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합심 기도로 응답을 받아야 교인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고 더 많은 열매를 우리들이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어려움을 만나면은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은 혼자 기도하셔도 되고 교우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더욱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처럼 더욱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습니다만은 다윗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오늘 짧게 세 가지의 모습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랑하면은 같이 있고 싶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남녀가 사랑하면 결혼하잖아요.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긍휼히 여긴다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감정이 아주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런 감정으로 아주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까? 다윗은 수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도 얼마나 좋아해서 찬양시도 쓰고 기도시도 썼는지,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까이하며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며 다 의로우니 곧 금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다. 꿀과 송이 꿀보다도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와 율법이 꿀보다도 더 달다는 거예요. 정말 이 다윗은 무슨 의지를 가진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노력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정말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해가지고서 기쁨과 달콤함이 그 속에 가득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더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이 다윗은 하나님께 우리 한국말로 정이 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고 찬양이 너무너무 즐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마련입니다. 이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로 성숙하게 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두 번 정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고 굳건한 믿음 가지게 되기는 어려워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예수님 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믿었습니까? 배반했잖아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서 그 어려운 자리에서 탈출하게 될 때에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그 얼마나 많은 그 능력 도움을 체험했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렇게도 많은 은혜와 그렇게도 큰 은혜를, 그렇게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나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지만은요,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하면은 여러분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심을 가집니다. 어느 부부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답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이 아래층 식탁에 둘러앉아서 즐겁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집 주인 부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2층에 갔다가 왔습니다. 그 여인에게 다른 사람들이 뭔 일로 다녀왔냐 그러니까 아이가 울어서 갔다 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아이 울음소리를 듣질 못했어요. 그러나 아이 엄마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재밌는 얘기하면서 웃고 즐기는 그 시간에도 이 아이 엄마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마음에 아이에 대한 관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좀 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가장 사랑하는 것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돈 사랑하면 돈 중심으로 삽니다.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따지고 살아요. 직장 사랑해 보십시오. 직장 중심으로 살 겁니다. 남편 사랑하면 남편 중심으로 삽니다. 손자 사랑하면 손자 중심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 다 아시는 얘기 아니에요. 맹자 어머니가 집을 이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맹자 중심으로, 아들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것이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뭘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생각되면 어떤 것 과감하게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관심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사랑은 가만히 앉아있게 하지를 못합니다. 살아가는 사람 보면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반가워서 아는 새 합니다. 그럼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 원하는 게 있으면은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저 그걸 해주고 싶어. 해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거 그거 그대로 보고 있지 못합니다.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정말 상대도 안 되는 그 무서운 골리앗에게 덤벼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믿음의 훌륭한 대선배님이 되시는 주기철 목사님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막강한 일제에 대항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주 목사님 굉장히 몸이 약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서 순교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한 몸으로 신사참배를 아주 강력하게 부인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체험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나선 것을 우리는 봅니다. 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성전 건축을 이 다윗이 하지는 못했지만은 이 다윗의 마음은 참된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바치는 거 원하시겠습니까?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예?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가진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맡겨주신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뭘 바치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헌신하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더 놀랍고 큰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5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날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동하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성전 건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 이렇게 말을 해라. 네가 날 위해서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무엘하 7장 11절 하반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널 위하여 집을 이루고. 여기 너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호와가 너 다윗을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누가?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에게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마음만은 다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이 다윗에게 집을 세워주시고 심지어는 나라까지 세워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화력 있는, 정말 힘 있는 신앙생활 하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을 위해서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주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하며 세상에 큰 덕을 끼칠 수 있는 성도로 살아나가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의 모습 이 모습으로 있을 이 시간까지 모든 것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정말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저희들 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늘 체험하며 사는 살아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하나님 믿고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크게 영화롭게 하며 세상에 큰 덕을 끼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